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신명기 21장을 마치면서 특별히 21장 전체를 우리가 스케치해 본 결과는 첫째로 인간의 그 약함과 패역함을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체적으로 세밀히 사랑하셨고 또 그 길을 준비하셨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18절에 보시면 패역한 아들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건 단순히 불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효의 문제는 기독교의 굵은 신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그 죄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불효입니다. 그리고 그 불효의 적극적 표현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효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요, 신학의 문제요, 인간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정말 효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으로서의 가장 적극적인 열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보통 그 효의 문제를 윤리나 도덕적 개념으로 또 유교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간관계 또 인간도리 차원에서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 죄악을 지으면서 나타난 적극적 증상이 불효요, 그 열매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순종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네, 여기 방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술이라는 개념이 연결되어서 등장을 하죠. 이런 아들을 동네 한복판에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삼엄한 형벌로 결말을 맺게 했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불효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될 대목이 방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방탕이 뭘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 방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워낙 오래돼서 또 많이 잊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탕의 개념을 신명기서에서는 매우 적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1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면,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자, 2절과 3절이 이 절묘한 배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한 거예요. 여기 지명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죠. 호렙산, 세일산, 가데스바네아. 이 코스를 보면 이 코스는 가장 최단거리로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이 바로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인도대로만 그대로 갔다면 호렙산을 지나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바로 초입까지입니다. 며칠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열 하루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절에 슬쩍 그랬던 길을 며칠 만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죠?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대충 이제 감이 들어오죠? 열 하루면 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인생들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산술로도 열 하루면 갈 길을 40년씩 돌아다닌 걸 뭐라 그러고 싶을까요? 성경이. 그걸 낭비라 그럽니다. 그걸 허비라 그럽니다. 성경의 제일 무서운 죄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왜 방탕이 찾아오고 왜 시간의 낭비가 찾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 하루면 갈 수도 있었던 길을 40년씩 돌아다녔을까요? 왜? 아까 패역한 아들의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 순종의 반대 개념이죠. 불순종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의지하여 순종만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세월의 낭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열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결과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방탕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 21장에 이 방탕이 무슨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또 보십시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허비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뭐에 잠기죠? 술에 잠겼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방탕과 술이 동시에 묶어진 개념으로 등장했던 유명한 구절이 퍼뜩 떠오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게 정확하게 술과 방탕이라는 개념이 묶어서 등장을 해요. 무슨 개념과 대비시켜 등장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개체 자체로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속성 자체가 같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취한다 그러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먹으면 술의 분량, 양 때문에 취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목구멍까지 꼴딱 차가지고 그래서 술이 취하는 줄 알아요. 전혀 모르는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근데 술은 절대 양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고 술은 그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이라는 화학성분이 있는데 알코올이 우리 몸을 타고 들어가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이 응집되어 있는 기관이 있죠. 중추신경입니다. 대뇌신경이라고도 하죠. 거기를 알코올이 장악을 해요. 지배를 해요. 그래서 술이 갖는 최고의 응집된 가치가 뭐냐면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성령이 갖는 속성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이 속성이 같기 때문에 이 어울리지 않는 개체인 두 개의 개념이 한 문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을 금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건강이나 건덕의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술을 금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건강이나 건덕의 차원이라면 외롭고 쓸쓸할 때 한 잔씩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술을 금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 고백과 메시지가 걸린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뜻이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이상 이제부터 내 인생과 내 가치와 내 모든 걸음걸음은 그분이 장악하시고 그분이 지배하신다는 고백으로서 술 취하지 말랍니다. 오직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장악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밖에는 있을 수 없다를 고백하는 적극적 신앙의 수단이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직장인들이 또 군대 가서 전부 여기에 무너져버려요. 이거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신앙 고백과 메시지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교회가 양보되어야 될 가치가 아닙니다.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성령의 지배에 삶을 살지 않으면 모든 시간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방탕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허비 또는 방탕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 붙여진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이건 천인공노할 짓이에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사후에 발생하는 가치고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랬다는 것은 빨리 가시죠. 보다 더 못된 짓이에요. 그런데 웬 까닭에 이 패역한 아들을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순순히 줘요. 쾌제를 부르고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먼 길을 떠나죠. 성경에 보면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안 가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돌아올 생각 없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떠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호적을 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밤마다 돌아가는 네온 사인 불빛 아래서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몸이 요구하는 대로 쾌락에 젖어서 술을 먹고 토하고 온밤을 그렇게 흔들거렸겠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의 이 모든 상실과 결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상실이 오고 결핍이 오고 피폐가 찾아왔어요. 이거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상실과 피폐와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라는 증상이에요. 드디어 자기의 실상을 자각하고 그는 처음엔 돌아갈 엄두를 못 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치기를 하면서 돼지 먹이를 같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본연적으로 설계하신 귀로의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도 많은데, 내가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짓인가? 깊이 참회를 하죠. 용기를 내어서 거지 몰골이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문 밖에 기대어 섰던 아버지는 거리가 아직도 먼데 몰골이 완전히 거지꼴로 변해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자식 꼴 좋다. 챙겨나가더니 잘 살 줄 알았지.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뜁니다. 달려가 그랬어요. 뛰어요. 왜 뛰었을까요? 한 대 때려주려고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혹이라도 이런 패역한 아들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띄었다가는 이 아들은 죽어야 돼요. 이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는 놈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켰던 율법조항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뜁니다. 달려가 그랬어요. 달려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달려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방금 우리 18진 청년들이 찬양했던 주께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주께 가까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걸 우리식 수식어로 주께 가까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뿐이죠. 어떻게 그분이 달려오셨나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느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와 다름질해서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안아버리고 덮어버리고 자신을 나무 위에 달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죽게 가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죽게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뛰어오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준다는 말, 목을 어긋맞겼다는 말은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죽을 아들이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뛰어오시고 달려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죽게 나온 것처럼 늘 거의 평생을 착각하고 살죠.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보혈이 흐르는 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매일매일 주께 가까이 함으로 그 은총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을 다 엽니다.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방금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주께 가까이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찬양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무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죄인인데 주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주의 사랑을 부으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00명의 생명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리핀의 재난당한 영혼들이 그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뚫고 승리하여 주님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만으로 목마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